미국이 이스라엘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를 보내고 운용병력을 함께 배치합니다. 패트릭 라이더비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사드 포대 한계와 운용병력을 이스라엘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란의 추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과 그곳에 사는 미국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동의 병력 증파 계획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사드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돌파한 뒤에 종말 단계에서 격추하는 이동식 시스템입니다. 요격 범위는 약 200km, 고도는 150km에 달합니다. 사드 한개 포대 운영 인원은 95명으로 구성된다고 미 의회 조사국 CRS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 병력 약 100명이 이번에 이스라엘에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의 친이랑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미군이 이스라엘에 파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 미국의 이스라엘 사드 추가 배치 공식 발표에 앞서 일부 매체들의 보도로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은 대미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X, 옛 트위터에 미국은 기록적인 물량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보내왔다고 적으면서 이제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병력까지 보냄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전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으나 우리 국민과 이익을 방어하는 일에는 레드라인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통합 방공 훈련 등을 위해 한 개 포대를 배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개 포대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주요 현안 등에 관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비밀 협상이 중단됐다고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14일 밝혔습니다.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를 방문하던 중 현재로서는 무스카트 프로세스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영내의 특별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때까지는 대화를 위한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화를 차후에 다시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스카트 프로세스란 오만의 중계로 진행해온 대미 간접 협상을 의미하는 걸로 중동 매체들은 풀이했습니다. 오만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 역할을 자주 해왔던 나라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 나라들이 이란을 상대로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도 오만이 관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간접 협상을 진행해온 사실은 최근 일부 매체들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채널 12 방송을 인용해 중동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의 일제 휴전 등의 방안을 놓고 미국과 몇몇 아랍 국가들이 비밀리에 협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14일부터 스테드페스트 눈 연례 핵훈련에 돌입합니다. 나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토의 13개 동맹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2주에 걸쳐 진행될 이번 훈련에는 서유럽 지역의 8개 공군기지에서 온 2천여 병력이 참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제공하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최근 북러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단순히 무기 이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실은 북한에서 인력 이동에 관한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아침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의 박영섭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접경 부근 포병 부대들에게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각국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서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이 늘어나는 등 북한 인권 실태가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접경 부근 포병 부대들의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 주장에 즉답을 피하는 모호성 전략을 펴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와 김환용 기자 대담으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접경 지역 부대들의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군요.
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달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밤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작전 예비 지시엔 전시 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 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타격으로 인해 무력 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의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이와 함께 각급 부대와 구분대들의 감시 경계 근무 강화를 지시했으며 평양엔 반항공 감시 초소를 증강했습니다.
네, 한국 측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북한은 지난 11일 오후 8시 10분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 명의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그리고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가 2024년 10월 9일 오전 1시 13분에서 14분 상공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는 모습, 그리고 물체에 담겨있던 무언가가 낙하하는 모습을 초단위로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전단은 흐리게 처리했으나 상단에 자기배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김정은이라고 적힌 게 식별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애용하는 명품 시계와 그의 딸 주혜가 입은 명품 외투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북한 외무성명이 성명 발표 당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관련 긴급회의를 하고 난 뒤엔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를 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국방부가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13일에도 남북한 양측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끊임없는 도발에 이어 오물 쓰레기 풍선까지 부양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입니다.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측으로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온 그 책임에 대해서는 또 함구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도 같은 날 다시 담화를 내고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등의 막말 비난을 하면서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도 별도 담화를 통해 무인기 도발에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군 총참모부의 포병부대 사격 준비 지시에 대해서 한국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국 국방부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높아진 대남 위협 수위에 대응해 이하 부대의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지금 북한은 무인기 침투에 한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일종의 모호성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무인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나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작극, 한국 내 민간단체의 일탈행동, 한국 정부 개입 등 모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측이 공개한 전단 내용과 살포 기술의 미숙함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북한에 전단을 보내온 한국 내 민간단체가 벌인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이번에 쓰인 GPS 등을 갖춘 무인기는 민간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한걸 보면은 전단 내용이 아주 부실하고요. 그리고 전단 살포 기술이 매우 서툴러요. 그냥 통째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통째로 떨어진 데다가 보면 전단을 묶어놨잖아요. 그럼 풀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반 단체들은 저런 방식을 안 쓰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도 그간 대북 전단을 뿌려온 단체보다는 드론의 전문성이 있는 다른 민간 단체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한 접경지에서 무인기를 띄운다면 평양 상공까지 편도로는 약 150km, 왕복으로는 약 300km입니다. 한국 내 민간 무인기가 내륙으로 이 거리를 뚫고 북한으로 가는 데는 미국과 한국, 북한의 방공망을 모두 뚫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서해로 우회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영공, 특히 노동당 본부청사 상공 방어에 실패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면서까지 자작극을 벌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한국 정부가 모호성 전략으로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해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3일 한국 공영방송 KBS 1TV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 여부를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측 주장을 시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민간단체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경우 한국으로선 무인기 방공망에 또다시 구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 되고 추후 사태 책임을 놓고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북한에 대한 압박하도록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한국 측의 평양 상공까지의 은밀한 접근 능력을 과로 안에 숨겨놓음으로써 이를 대북 억제 카드로 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이례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여정 부부장과 국방성 대변인의 13일 담화를 14일자 일면에 보도하고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뒤 지금까지 계속 쓰레기 풍선을 한국 측에 보내왔지만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진 않았었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14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두 국가론에 기초한 헌법 개정의 명분을 축적하는데 현 사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발표를 안한 것은 그만큼 북한이 대처할 비전이 없다라는 게 다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종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 다시금. 대한민국 족속들 저런 짓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하는 얘기를 다시금 꺼내고 싶어 했다는 거고요.
무인기 사태로 북한이 실제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의 자작극이 아니라면 또다시 북한으로 무인기가 들어갈 경우 북한의 군사 행동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응징을 공언한 만큼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고 명예 교수의 설명입니다.
정부 당국은 의호도 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민간이나 이런 데서 진짜 전쟁을 한번 유발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저쪽에서 무조건 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의도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한범 박사는 남북한 간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상태여서 위험한 상황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무인기 사태로까지 번진 현 상황을 진정시키려면 남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쓰레기 풍선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병삼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다며 현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해 줄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북한 문제 등에 대한 관련국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1일 열린 제19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동의 지역 긴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 여러 긴급한 역내 및 국제적 도전과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각국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아세안과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re intensifying our effort to chart a more peaceful, inclusive, democratic future for Myanmar and address the DPRK'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behavior.
특히 우리는 미얀마의 보다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민주적인 미래 설계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 보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력과 강압, 침략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10일 열린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 비전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의 도전에 대해 미얀마의 위기 심화에서부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 그리고 유엔 헌장과 아세안 우호협력 조약의 핵심 원칙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Advancing our shared vision also means coming together to address shared challenges to that vision. From the deepening crisis in Myanmar to the DPRK's destabilizing behavior.
10일 열린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블링컨 장관과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이 자리했고 11일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블링컨 장관과 아세안 회원국에 더해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11일 다른 나라들도 북한 등 최근 국제사회 현안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와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우크라이나 문제 등 이들이 민감해야 하는 사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도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의 진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가국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이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요구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이 늘어나는 등 북한 인권 실태가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등 군수품을 제공한 걸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1일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서 탄압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화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이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When I came into the position, it was we were noticing a backsliding in North Korea's already egregious human rights.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는 이날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주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1년 전 자신이 북한 인권 특사가 됐을 때 이미 끔찍한 북한 인권 기록이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압을 강화하는 법안과 함께 특히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대 악법을 통해 해외 언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고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중학생을 포함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경 지역에서의 단속이 강화되고 정보의 흐름을 막는 국경 통제가 강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터너 특사는 중국이 탈북민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1년 전 중국 정부가 600명 이상의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으며 여전히 많은 탈북자들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북한 정부도 탈북자들의 행방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북한 인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the changing relationship with China and Russia, I think that continues to have a negative effect.
터너 특사는 해외에서 피난처나 기회를 찾는 북한 주민들을 양국 정부가 계속 강제 송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상황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송환 금지 원칙과 국제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한 양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노동자들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이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요새화 선언을 한 데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이번 조치는 외국 정보의 흐름을 끊고 외국과의 접촉을 차단해 한국과 다른 별개의 존재로 분리하려는 북한 정부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요새화가 인도주의 지원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협상장으로 돌아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논의할 것을 북한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와 경로를 모색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건 현재로서는 북한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보고한 새로운 철조망 설치와 북한이 북쪽 국경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보도 등 양측에서 국경이 강화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 구명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한국, 캐나다가 특정 억류자의 억류 4,000일째를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detainees, I think that you probably saw that the U.S., the ROK, and Canada recently put out.
그러면서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이상 가족의 상태, 행방, 신상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납북자 가족들 중 상당수가 고령화돼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가족들이 원하는 답을 가능한 한 빨리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통로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한국, 캐나다는 9월 20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터너 특사와 함께 방한한 베스 벤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경로를 구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해 개별 국가 법정에 북한 가해자들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ever international crimes are at issue, there is jurisdiction that is global. States around the world have empowered their national systems to exercise jurisdiction.
벤샤크 대사는 국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도 상기하며 관할권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가해자가 여행하는 경우 전 세계의 사법 체계를 통해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김정은을 공범으로 국제법정에 기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벤샤크 대사는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18,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달하는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PRK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8,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And the DPRK has also provided.
벤샤크 대사는 이런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떤 국가도 불법 전쟁용 군사 장비 등 러시아에 대해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와 벤샤크 대사는 이번 방한 중 서울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고위급 전략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 관료, 시민사회 지도자, 탈북민들과 만났습니다. 터너 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총회 회의와 11월에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지적에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을 앞두고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북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행위를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대화의 중요성과 외교적인 관여 의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윤희 11일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신 북한이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는 의미 있는 외교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10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비핵화를 추구하는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유세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한국에서의 군사훈련과 미국 핵 전략 자산의 빈번한 전개, 한국과 미국의 정권 종말 언급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0일 해당 사항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한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분명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security on the peninsula an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that's something that we obviously take very seriously.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매우 빈번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BOA 논평 요청에 미국의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10일 BOA와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북한이 앞으로 공세적 수사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e is defining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s some sort of alien entity. And this then provides the justification.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과 더 나아가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도발을 매우 신중하게 수행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다만 북한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가 북한의 무기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북러 무기 거래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터 맥두걸 유엔 주재 캐나다 대사는 1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맥두걸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의 무모한 핵수사와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이란과 북한의 무기 및 미사일 공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히 국제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by Russia's reckless nuclear rhetoric and the delivery of arms and missiles by Iran and the DPRK to support Russia's illegal war.
제79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선 지난 3일부터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 등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모하메드 아부샤하브 유엔 주재 아랍에미리트 UAE 대사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을 규탄한다며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진전을 저해하며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언급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문정철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는 이날 발언권을 요청해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소위 무기 거래와 관련해 우리 대표단은 북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arms dealings between my country and Russia, my delegation doesn'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rumors.
또한 이 같은 소문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UAE가 지적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79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국제 민간 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기아 수준이 전 세계 127개국 중 10번째로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일랜드의 인도주의 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와 독일의 세계 기아 원조가 10일 공동 발표한 2024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18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기아 상태가 심각한 10개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소말리아와 예멘, 차드, 콩고 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등 심각한 내전을 겪는 국가들과 함께 북한이 최악의 기아국 중 하나로 지목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기아 상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발표되는 이 지수에서 세부 지표가 점점 악화되며 순위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의 기아 지수는 31.4점으로 심각 단계로 분류됐는데 지난해 27.8점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지난 2000년 43.7점까지 올랐던 북한의 기아 지수는 2008년에는 30.5점, 2016년에는 26.2점으로 계속 낮아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위도 지난 2021년 116개국 중 21번째, 2022년 121개 나라 중 24번째, 지난해 125개 나라 중 20번째를 기록했고 올해는 10번째로 심각한 기아국으로 평가돼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기아지수는 각국의 전체 인구 영양 부족 비율과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저체중과 발육 부진 비율 등을 종합해 1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 산출됩니다. 50점 이상은 극히 위험, 35점에서 49.9점 사이는 위험, 20점에서 34.9점은 심각, 10점에서 19.9점은 보통, 10점 미만은 낮음 등 5단계로 분류됩니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아 상황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39개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은 44.1점으로 위험에 속한 소말리아였으며 예멘과 차드, 마다가스카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 기아 지수는 또 이번 조사에서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아동 영양 실조가 북한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세계 기아 지수 영양 부족 부문에서 최악을 기록했다며 이는 북한의 전체 인구 53%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북한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전체 주민 중 영양 부족 인구 53.5%를 기록해 조사 대상 127개국 가운데 가장 나빴습니다. 영양 부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인구 비율이 35%를 넘으면 매우 높은 단계로 분류되는데 북한과 함께 인구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는 소말리아와 아이티뿐입니다. 또 북한 내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 부진 비율은 5명 가운데 1명 수준인 16.8%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의 저체중 아동 비율은 6.4%,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1.7%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한 이 같은 북한의 기아와 영양 부족이 정권의 잘못된 통제 때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5년간 시장을 억압하고 식량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ly.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특권을 가진 일부 주민들만 어느 정도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대규모 무력 분쟁과 기후변화 지표의 기록적인 상승, 높은 식량 가격, 시장 혼란, 경기 침체, 중저소득 국가의 부채 위기 등 여러 위기가 전 세계 기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억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박해와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내전으로 인해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는 현실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와 수단이 전쟁으로 인해 식량 위기가 극심해지고 최빈국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더욱 심각한 불평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기아에 맞서 진전을 이루고 모두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쟁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어려움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인구의 10% 이상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 국가라고 이신화 전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정치범 수용소 소장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는 처벌을 받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전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다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왜 다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인지 그 배경과 의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 제가 보고를 저도 읽었고요. 특히 그 엘리자베스 살몬 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얼마 전에 그 79차 유엔 총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권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악화됐고 또 주민 통제가 극도로 악화됐고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공개 처형을 통한 공포 정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2024년 7월에 올 7월에 약 30명의 청소년이 단지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된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외부 문화 유입이나 체제 저항에 대한 억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공개 처형을 자주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국제 정치를 공부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김씨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영어로 말하면 at all cost,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일환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모험주의,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을 하고 싶겠죠. 미국과 담판을 통해서 그래서 정상 국가를 인정받고 싶은 걸 거고. 내부적으로는 정보를 통제하고 공포를 조성해서 어떠한 반대도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 유린이 되는 거죠.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에는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 영화를 보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노래와 영화를 보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게 2020년 12월이었죠. 그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그 어떤 계층 누구든 극형에 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그게 말로만 그 협박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공개 처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교양보장법이 21년이었고 평양문화보호법이 23년 초반에 나타났고 국가기밀보호법이 아마 2023년 후반기에 나타난 걸로 아는데요. 이런 서너 개의 악법이 이렇게 짧은 단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결국은 외부 문화나 종교에 관한 처벌을 염두에 뒀지만 그만큼 한류가 많이 파급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게 강해졌다는 것은 청년층. 얘네들은 어차피 정부의 대급 세대라는 건 대급이라는 건 모르는 중마당 세대지 않습니까? 시장 맛에 본 세대가 맞습니까? 그럼 이제 안으로부터 붕괴를 우려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이 갑자기 이렇게 팡팡팡팡 생긴 이유는 어쩌면 그만큼 한류나 외부 문화가 북한 내에 만연되어 있다는 방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극형이 처한 것처럼 처벌의 이거를 넓히는 거는 그만큼 자기 체제 위협이 커진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김정은 정권의 이면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은 지난 2022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 주민 상당수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코로나 백신 제공 용의를 밝혔으나 북한 당국은 거부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이 희생된 것 아닐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국가에게 불편을 줬고 북한에도 불편을 줬는데 이미 자기들 먹을 거 가지고 있는 김정은과 그 엘리트들은 그게 불편함이 많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한테는 이렇게 국경을 막으니까 통치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고 내 정권 유지가 더 낫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효과적이고 전면적으로 이용을 해먹었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을 부실로 봉쇄하고 과잉 통제하고 그러니까 인권 유린은 더 심화된 거죠.
북한은 주민들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등 상계층 51개 부류로 세분화한 성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0%가 노예라면 북한은 일종의 노예 국가가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분계는 주민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죠. 핵심 계층이 있고 동요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한 51개 세부 계층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그 성분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취업, 교육, 복지 같은 기회가 각도로 또 제한되고 있고 특히 적대 계층은 강제노동이나 억압받고 있고 그러니까 10% 인구가 그렇다면은 노예와 유사한 상태로 강제노동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또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를 북한 내 43호로 분류하고 아주 낮은 지위에 속하는데 반면에 김정은 직계는 1호, 그 최고 권력층이죠. 그러니까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그 1호 도로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호 중앙차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랑 그 직계 가족만 그 전용 도로를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뭐 조선시대 왕이 사용한 어도 그것처럼 북한의 1호 도로 유사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는 뭐냐면 체제 유지자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뭐 노예 국가일 수도 있고 왕조 시대 아니면은 뭐 정확히 말하면 북한 철권 통치의 독재 국가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진화 대사님은 과거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르완다 학살 독립위원회 특별 자문관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의 이 같은 경험을 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르완다 학살 독립위 특별 자문관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더라도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국제사회가 제때 개입하지 못해서 발생한 비극이었는데 유엔이 인권보호와 예방적 조치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 의미에서는 북한의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학살 경우는 발생한 이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투시가 잡고 나서요. 학살 주도했던 후퇴 정권이 물러났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ICTR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보고서를 냈을 때요. 북한을 특히 최고 지도자라고는 썼죠. ICC 제소할 걸 권고했을 때 북한이 완전 패닉이었어요. 아마 지시가 떨어져서 그랬겠지만 김정은이란 말을 안 들려고 엄청나게 강하게 반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뭐 그 당시에 그 스페셜 레파토어를 북한으로 초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추가로 유엔의 인권 관련된 의정서에 협력하는 일종의 좀 타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치범 수용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정권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런 관리소장, 정치범 수용소장 이런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01세인가? 독일 나치에 부역했었던 분이 5년형 받았잖아요.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그러한 식으로 시효가 없는 그 인피니티는 저는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방송을 북한 주민들이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또 저희가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러분들이 김정은 독재 정권의 피해자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그 파워를 가진 행위자이다, 존재이다라는 것을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있겠다. 저도 국제사회도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화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하는 배경, 문제점, 그리고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연기 기자였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7도,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평양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23도. 안주 흐리고 가끔 비 예상됩니다. 최저 16도, 최고 23도. 남포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3도. 신의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19도. 수풍 역시 흐리고 비 예상됩니다. 최저 15도, 최고 19도. 강계 최저 12도, 최고 17도 예상됩니다. 해주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4도. 용현 역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4도. 개성 흐리고 한때 비 예상됩니다. 최저 15도, 최고 23도 예상됩니다. 함흥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7도. 장진 흐린 날씨 되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8도. 해산 역시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8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가끔 비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 12도, 최고 23도. 선봉 최저 13도, 최고 23도. 삼지연 최저 5도, 최고 12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가 0.5에서 2.5m, 먼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영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를 보내고 운용 병력을 함께 배치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사드 포대 1개와 운용 병력을 이스라엘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란의 추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과 그곳에 사는 미국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정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동 병력 증파 계획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돌파한 이후 종말 단계에서 격추하는 이동식 시스템입니다. 요격 범위는 약 200km, 고도는 150km에 달합니다. 사드 한개 포대 운영 인원은 95명으로 구성된다고 미 의회 조사국 CRS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군 병력 약 100명이 이스라엘에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친이랑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시작한 뒤에 미군이 이스라엘에 파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 미국의 이스라엘 사드 추가 배치 공식 발표에 앞서 일부 매체들의 보도로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은 대미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X, 옛 트위터에 미국은 기록적인 물량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보내왔다고 적고 이제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병력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전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으나 우리 국민과 이익을 방어하는 일에는 레드라인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통합 방공 훈련 등을 위해 한 개 포대를 배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개 포대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주요 현안 등에 관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비밀 협상이 중단됐다고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14일 밝혔습니다.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를 방문하던 중 현재로서는 무스카트 프로세스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영내 특별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때까지는 대화를 위한 어떤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차후에 다시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스카트 프로세스는 오만의 중계로 진행해온 대미 간접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동 매체들은 풀이했습니다. 오만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 역할을 자주 해왔던 나라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 나라가 이란을 상대로 체결한 이란 핵 합의에도 오만이 관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간접 협상을 진행해온 사실은 최근 일부 매체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채널 12 방송을 인용해 중동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의 일제 휴전 등의 방안을 놓고 미국과 몇몇 아랍 국가들이 비밀 협상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오만에서 만나 비밀리에 회담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브렛 맥거크 백악관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과 이브럼 펠리 이란 특사가 나섰습니다. 이란에서는 알리 바게리 카니 외무부 차관이 회담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14일부터 스테드페스트 눈 연례 핵훈련에 돌입합니다. 나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토의 13개 동맹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2주에 걸쳐 진행될 이번 훈련에 서유럽 지역 내 8개 공군기지에서 온 2천여 병력이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14일 타이완 인근에서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민해방군 동부정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섬의 북쪽, 남쪽, 동쪽 해역에서 연합 리젠 2024B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히고 이번 훈련은 타이완 독립군의 분리주의적 행태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또한 이번 훈련이 중국의 주권과 국가 통합성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이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